예, 역대기 학원 하고 있습니다. 학원도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원 30장 1절에서 12절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다 합니다. 히즈키야 왕 때 이야기라고 있죠. 그래서 히즈키야 왕이 성전을 정비를 했죠.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버리고 하여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실질적인 이 백성들의 그 종교 생활의 회복에 집중을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파스카 축제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파스카 축제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꾸준히 이루어졌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역대기 학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모세오경을 보고 뭐 탈출기를 보고 레위기를 보고 하더라도 탈출기 이집트를 나오면서 첫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그들의 모습, 레위기에 그렇게 파스카 축제에 대해서 또 희년에 대해서 뭐 그런 식으로 쫙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아 파스카 축제를 또 뭐 이를테면 뭐 안식일보다 또 뭐 그 정도 선에서 잘 지켜왔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축제가 탈출기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종교 혼합주의의 길을 걸으면서 그 광야의 선조들의 신앙 양식을 많이 잊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 5절 보면 그때에는 율법에 쓰인 대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축제나 율법이 철저하게 적용된 시기는 바빌론 유배 이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철저하게 적용되는 그 첫 번째 공식적인 모습이 그 에즈라기 느헤미야기를 볼 때 나오는 바로 혼종혼의 금지입니다. 이방민족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시키면서 율법을 두리뭉실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딱딱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혼종혼의 금지입니다. 그때부터 율법이 그렇게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제 한 200년 넘어 그렇게 적용되면서 예수님 시대 때는 그게 나름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자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자체가 낯설었기 때문에 전국에 보발군을 띄워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차가웠을 뿐만 아니라 비아냥거리죠. 10절 보면 보발군들이 지불론에 이르기까지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방에 이 성읍, 저 성읍을 두루 다녔으나 사람들은 보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댔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파스카 축제라는 것이 일반 백성의 삶과 얼마나 큰 괴리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히즈키야 왕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단 뭐 예루살렘 안에서는 축제를 지냅니다. 30장 13절에서 27절 파스카 축제를 성대하게 지내다. 15절 보면 그리고 둘째 달 열 나흔 날에 파스카 양을 잡았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주님의 집으로 번제물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게 이렇게 주님의 집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파스카 축제를 했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그 파스카 축제를 함께 지낸 게 아니라 일단 예루살렘이라서라도 보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파스카 축제를 열었습니다만 익숙하지 않은 탓에 중간에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18절 그러나 많은 백성 주로 에프라임과 므낫세와 이사카르와 지불론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에 쓰인 대로 하지 않고 정결하지 못한 몸으로 파스카 양을 먹었다. 그래서 히즈키야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들은 성소의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만 저마다 하느님을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동시에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 이사카르와 지불론이라는 것은 지금 유다 지파를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지은 나머지 열 지파에 속한 주된 그 열 지파의 주된 지파들을 말하는데 이미 히즈키야 왕 때는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지만 보발권을 띄워서 남유다를 넘어서 그 북이스라엘에도 이제 파스카 축제를 보내자고 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은 망한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들을 이방인으로 보고 있는 시선도 여기엔 사실 겹쳐져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쪽에도 파스카 축제를 지내자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뭐 부정했다라는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이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역대기 학원에서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파스카 규정을 벗어나는 일이 이렇게 생깁니다만 오랜만의 일이고, 또 그들의 마음이 하느님 어쨌든 향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담은 왕의 간구가 축제의 부족함을 채웠다라고 이제 역대기 저자는 또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이러한 파스카 축제는 오히려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빌론 유배를 가서 더욱 철저하게 지켜지게 되고 유배 이후에 유다인들의 삶을 지배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유배라는 고통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준 좋은 동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성서라는 것이 왜 이 보편적인 신을 찾아가는 가장 보편적인 책, 가장 깊이 있는 책이 되느냐. 그러니까 한 인간의 어떤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의 신앙을 갖다가 또 가장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지극한 고통 속에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모든 권력을 빼앗긴 상태에서 남의 나라 유배를 가서 노예가 되고 정말 가족이 짓밟히고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충분히 하느님을 버릴 수 있죠. 근데 그 우리의 인생과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장 지극한 어려움에서 충분히 하느님을 버릴 수 있죠. 이런 부조리함, 이런 고통은 나하고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는데 하느님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나는 하느님을 버리겠다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인간적인 논리인데, 그 논리 앞에서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더 깊이 믿는 방향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는 더 깊은 하느님을 깨달은 겁니다. 뭐냐면, 아, 신은 한 분이시다. 결국 우리는 선을 찾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신과 어떤 신이 싸워서 우리 신이 진 게 아니라 하느님은 그런 우상들이나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움직이셔가지고 우리를 치셨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신 거다. 그래서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통도 신앙 안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한층 더 성숙해지는, 깊이 써지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성서가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책, 그리고 하느님을 찾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극한 고통 앞에서 하느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의 신앙을 더 깊이, 하느님을 더 깊이 체험한 거죠. 여러 신들 중에 한 명,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신은 한 분이시구나. 하느님은 한 분이시구나. 근데 이제 유다인들이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잘못 생각했다라기보다는 그 현실 상황에서 생각한 게, 그 하느님이 우리만 택하셨다. 그 한 분이신 하느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라는 그 어떤 지역주의, 조금 좁은 마음을 갖다가,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사정이 있는 거죠. 자기 민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한 건데, 이제 그게 나중에 너무 고착화되다 보니 이제 비난을 받게 됐죠. 구분을, 나와 너를 구분하게 되면서 내가 아닌 너는 다 그냥 제외시켜버리고 제껴버리는. 근데 이거는 유다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를 가지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보고, 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라는 식의 논리는 유다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이슬람의 어떤 과격주의라든지 개신교의 어떤 복음주의자들도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고, 가톨릭에서도 근본주의자들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유다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같다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지극한 깨달음을 이 전 인류에게 전해주는 책이 바로 성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3장 1절, 31장 1절에서 21절, 히즈키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이제 히즈키야가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조를 짰다라고 합니다. 이 성전 제사의 조에 대한 언급은 복음서에서도 나오고 있죠. 루카 복음 1장 5절,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 조에 속한 사제로서 지카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루카 1장 8절에서 9절, 지카리아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 일이다. 자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성전에서의 제사는 오로지 이 대사제 자제들, 그 집안들만 지낸다고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직분이 대사제 직분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그 지금 가톨릭에도 그대로 유보가 아예 그대로 전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이 평사제들은 주교에게 그 직분을 받지 않으면 미사 성제나 성사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교가 저 신부는 성무 집행 정지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신부는 성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고유하게 그 성무 집행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주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신부들은 적이 없을 때 항상 주교 밑에 있어야죠. 주교 밑에 적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적이 사람이 무적자가 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무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신부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딴 얘기 좀 하죠. 제가 있던 부산교구 쪽에는 그 어떤 한 신부님이 하도 똑똑한 분이어가지고 로마에서 그 유학을 가가지고 교회법 전공하다가 그 교구청, 교황청의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황청 변호사는 좀 다르거든요. 교황청 변호사가 되면 그 뭐 교황대사가 돼서 뭐 나라도 갈 수 있고 주교가 돼가지고 하여튼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싶으셨는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제 부산교구에서 막았죠. 하지 말라고. 안 돼. 라고 했는데 이 신부님이 주교님 말을 안 듣고 그 변호사 공부를 한 겁니다. 해서 이제 부산 주교님이 교구에서 네 마음대로 할 거면 너는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면직시키긴 좀 애매해서 아예 그냥 정직을 시킨 거죠. 그러고 부산 교구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신부님은 자기가 아는 다른 주교님 통해서 그 충분히 다른 교구로 적을 옮길 수 있다. 나는 그만큼 똑똑하니까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 다른 주교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라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2000년을 이어온 그 구조라는 거는 시스템이라는 게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이 구조인데 주교의 말을 듣지 않고 나온 신부를 어떤 주교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이 가톨릭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온 신부는 나는 받아줄 수 없어 해가지고 그 양반은 그 무적자가 된 거죠.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적자 신분으로 신부는 신부인데 성무 집행을 할 수 없는 신부가 된 거죠. 어떤 주교도 자기 밑으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배경조사를 하게 되죠. 어떤 신부가 너희 교구로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니라고 하면 당연히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양반이 그렇게 나온 거죠. 자기 욕심대로 공부하다가 무적자가 되었다. 그걸 보면 어떤 주교도 이 사람을 받아주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 무적자로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책 이름이 라틴어 수업인가요? 하여튼 그런 책도 써서 하여튼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 지금 역대기 학원에 나오는 제사를 그 레위인들에게 조금 나누어주는 원래 대사제 집안의 고유한 직분이지만 레위인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임시로 맡기는 거지 너희들의 고유한 업무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를 짜서 이제 조를 돌리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많으니까 나눠주는 거지 너희들이 고유한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이 가톨릭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주교와 어떤 사제들의 어떤 성무 집행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성전의 제사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가 얼마나 많은 제물이 바쳐졌길래 대사제 지들 집안끼리 해결이 되지 않았는가 예루살렘 정전에서의 제사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